오늘 저는 부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캄보디아 부인의 나이가 불과 18살입니다. 18살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건이 나던 날 밤에도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데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매가 두려움과 또 아기가 어떻게 다칠까 봐 집어들고 찔렀는데 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이고 말았어요. 한참 행복을 꿈꿀 만한 18세 소녀, 뭐를 알겠습니까? 이 나라의 낯선 땅에 시집 와서 너무나도 모진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국제 결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 제가 바빠서 그렇지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등이라도 한 번 더 두드려주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또 국제 결혼하신 가정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도와야 될 것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고서도 그 문화적인 차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죽지 못해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돌보기 싫고 귀찮다고 그 외국인 국제결혼한 여성을 아기와 함께 내어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는 이런 낯선 땅에 시집 와서 아기와 함께 내어쫓기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피눈물. 아마도 그 눈물은 하늘에 사무칠 거예요. 이런 피눈물이 이 땅에 많아지면 어떻게 이 민족, 이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둘째 부인 애굽 여인 하갈의 눈물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인데 아마 이 가정으로 몸종으로 팔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본부인 사라가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낳으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상 처보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불가능한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본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크게 배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부인인 이삭 아들 이삭의 출생은 그 서자 이스마엘과 또 둘째 부인 하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무려 14년,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서자였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것도 본부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이삭에게로 다 집중되어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대개 3살 정도에 저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저절됐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이 상황은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때 한 17살 정도 된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이스마엘, 이삭을 좋아하겠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에 나타나는 이 놀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차헤크인데요, 이것은 그냥 희롱한다, 장난질 친다 정도가 아닙니다. 원한을 품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대. 왜 오늘날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멀쩡하게 부모 사랑받고 잘 자라던 아이가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찬밥 만들고 동생한테 사랑을 집중하니까 어때요? 부모 안 볼 때 막 꼬집어 뜯고, 그죠?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예? 막 때리고, 예? 샤워기에다 찬물 넣어가지고 뿌리고 해본 것 같네. 사람이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 몇 살도 되지 않은 녀석들이 그런 짓을 해요. 예? 본능입니다. 죄인이죠. 지금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이복 동생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뭐 동생이 대들기를 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삭의 나이가 3년인데 3살인데 지난 3년 동안 이게 뭐 한 번 정도 괴롭혔겠습니까? 아마 부모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수도 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엄마 사라가 아들 이삭이 이복 형제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니까, 자 여러분, 여성이 열받으면 온유월에 한방눈이 내립니다. 완전히 사라가 피가 거꾸로 솟구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학대를 했을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못 살겠다,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 쫓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안 그러면 내가 이삭 데리고 나갑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 아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자식을 내어줬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 못됐나 그러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한편으로 이해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터지고 들어오고 왕따 당하고 이러면 부모 미칩니다. 여러분 피가 솟구칩니다. 작년인가 어느 재벌 회사 총수 아들내미가 폭력배에 어디 터져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야구방망이 들고 몇 배로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던데요. 우리 애도 어디 터지고 오면 제가요 목사이지만 이놈의 씨 뒤에마로 생략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기도하고 그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지만은 부모 마음이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디 터지고 내가 당하고 말지 누가 우리 자식을, 생때 같은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이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사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요즘 권력형 비리로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가만히 제가 묵상에 들어가 보니까요, 딴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죄인 되더만요.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에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둘째 부인이지만 멀쩡한 자기 부인, 멀쩡한 자기 자식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라는 계속 바가지 끌고 못 살겠다고 대신 내가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네 부인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이렇게 또 냉정하게 결단을 촉구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예, 가죽 부대 어깨에 메워주고 떡덩이 몇 개 주고는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거는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면 나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리 느껴지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또 부인을 내쫓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자식 죽는 자리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 하갈의 심정, 또 17살이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내쫓아 죽는 자리로, 이스마엘 아들이 겪는 충격과 상처와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부모라도 자식 잘 키우고 자식한테 잘해지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부모 된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이런저런 야단도 치고 소리도 하지만 그 소리는 다 어떻게 들립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잔소리 아닙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힘들어요. 그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뭐만큼 안 된다고요? 자식 농사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식 키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무능해요. 실력이 없어요.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 그 기업가의 딸이 자살을 합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 능력이 있는 그 기업가의 아들이 이혼을 합니다. 온갖 돈과 최고로 교육하고 준비시켰지만 그 자녀들이 과연 행복할까? 의문입니다. 부모, 자식 키우는데 무능합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겸손함이 있을 때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부모예요. 능력 많으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꽉 틀어주고 내가 자식에게 다 해주면 자식이 뭐 작품 될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빨리 주제 파악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 우리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있지만 어떨 때는 부모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어머니 하갈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부모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비록 부모된 우리가 무능하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사랑입니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에 몇 년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건물들이 붕괴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건물 더미에서 무려 14일 만에 26살 된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고 하는 젊은 엄마와 그 딸 가야니가 살아났어요. 무너진 건물들이에서. 14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만 밥 굶으면 죽는데, 물도 못 먹는데. 그런데 완전히 하얗게 탈진한 엄마의 손가락을 보니까 열 손가락에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입에는 빨갛게 뭐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나중에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아이가 죽어가니까, 기진맥진하니까, 이 젊은 엄마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거기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따가지고 그 핏방울을 아이의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 피를 마시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입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피보다 진한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랑 해주셔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보면, 부모 사랑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자식을 사지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늘 품고 자식과 함께 쫓겨나가는 그 어머니 하갈의 원통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쫓겨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7년 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그 쫓겨났을 때 애굽에서 팔려와가지고 몸종 생활할 때 그 처보로 살 때 그 서러움, 그것도 서러운데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 광야에서 서럽게 울어댔을 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창세기 16장 13절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냐?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갈이 첫 번째 쫓겨났을 때에 그 원통한 상황 속에서 그 참 피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눈물과 내 원한을 닦아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쫓겨날 때 17년이 흐른 뒤 두 번째 쫓겨날 때 이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또 쫓겨납니다. 하갈이 그 쫓겨날 때 다시금 하갈을 살피시고 그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살아갈 때 무능하고 또 자식을 대해서 특별히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타나는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통과 한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답니다. 지난 2주간 하영인 새벽기도에 뜨겁게 진행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 다는 참석 못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하영인 새벽기도에 진행되면 한두 번쯤은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는가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좀 느껴보세요. 그런데 그 기도회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다 성도님들 나고 난 자리에도 몇 분 안 남는 그런 한 시간 두 시간이 흐른 그때도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몇 분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어깨를 떨썩떨썩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어깨를 떨썩떨썩거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 이 할머님의 사연을 제가 좀 알아요. 저한테 한번 찾아왔길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며느리하고 잘 안 맞았는지 헤어져 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며느리 며느리대로 서로 자기 먹고 살 길이 바쁘니까 생때 같은 아들 낳아놓고 이거 할머니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그냥 이 아들을 이 손주를 그냥 끌어안고 키운 거예요. 그 손주가 이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초라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들 때문에도 기도하겠지만 이 부모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이 할머니하고 함께 사는 이 손주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지, 손주다 손지라 그러고 우리 손지, 우리 손지 좀 도와주이소, 복주이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굵게 패인 주름 속에 막 뜨거운 눈물, 여러분 눈물이 뜨겁다는 말 아세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볼 때 제 가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뭔가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등 두드려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저는 기도할 때 계속 기도를 인도하는데 며칠 뒤에 그 손주를 제가 복도에서 만난 거예요. 인사하고 지나치다가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돌아서서 이리 와봐라고 해서 손을 꼭 잡고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복 받아야 된다. 너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너는 잘 살아야 돼. 알겠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할머니 때문에라도 잘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의 눈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17절을 보면 어머니 하갈이 통곡하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7살 된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엄마하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진맥진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가는데 어머니 하갈이 아들 죽어가는 그 모습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 번 쏠 정도, 그러니까 한 50m나 100m 정도 아기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뒤로 와가지고 그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멀찍이서 앉아서 바라보는 이 기막힌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하갈이 어떻게 울겠습니까? 울부짖음인 거예요. 울부짖음.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막 부르짖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아요. 비록 몸종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어머니 하갈이 울부짖는 그 기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그 하갈의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응답하십니다. 엄마가 기도했는데 아이에게 응답이 나타나요. 또 20절에 보니까 엄마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아이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17살 때 죽었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엄마의 통곡거린 눈물의 기도를 듣고 137살까지 삽니다. 7할 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엄마의 눈물의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기도는 안 하셔도 그 기도는 본능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갈이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아들 이스마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무능한 부모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과 늘 함께 해주세요. 늘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입니다. 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열매 맺는답니다. 1982년 12월 4일 날 아침에 오스트리아 멜버른의 어느 한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잉태해서 출산하니까 다들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글쎄 팔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기를 받아놓고 할 말을 잊어버려요. 간호사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기를 낳아놓은 사모님이죠, 목사님 부인이, 그 엄마도 아기를 받아들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도 깊은 근심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지난 세월 주님께 그토록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신앙의 시험이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을 체념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다른 곳은 멀쩡한 거예요. 뭐 머리도 뭐 장기도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러나 팔다리 없이 몸뚱아리만 있는 아들, 어떻게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사람 구실하며 살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한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이 부모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피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끊임없이 아들만 바라보고 눈물이 안 나가겠습니까? 해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 이 아들은 이제 27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 과연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업은 행복을 전하는 전문 강사.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One, two, three, four.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Yeah.
Is that cool?
Yeah.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Hmm?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그리고 닉의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진도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닉의 눈은 더 먼 곳의 약한 사람들을 향했다. 닉은 강연을 얻은 수익금으로 캄보디아의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식수와 인프라 사업과 같은 사회개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내 한계만으로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자식들을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꾸겠습니까?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부모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바꿀 것이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한 2, 3분 동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이 자식을 책임질 수 있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에 쓰러질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절망할 때가 많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 착각하여 교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늘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의 증거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라 하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어 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막힌 모습 속에 하나님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난 하갈의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때때로 인생 살아가며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딪힐 때 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만 우리가 무능합니다. 부모가 좋은 소리 하지만 대부분 다 잔소리로 끝나고 맙니다. 잔소리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일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리고 무뎌진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외면치 않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끊임없는 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